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미북 협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의용 실장이 비건 특별대표와 만나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을 듣고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현 단계 상황 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에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3일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소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 비건 대표가 5일 판문점에서 북측 대화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 단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건 대표가 북한 측 파트너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 진전을 위해 다음 조치와 싱가포르에서 두 지도자가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위한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팀과의 구체적인 회동 일정과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방송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겪는 데 지쳤으며 그는 북한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지금 있는 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으며 논의한 적도 없다며 주둔 미군이 많이 든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감시를 위해 미군을 이라크에 주둔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바르암 살리 이라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살리 대통령은 4일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목적은 이란의 감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은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특정한 임무와 관련해 이라크와 미국이 맺은 합의했다는 것이며 미군은 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리 대통령은 또 미국은 자신의 문제로 이라크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이란과 이웃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이라크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의 정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개 유럽 국가들이 4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고 네덜란드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기자들에게 4일부터 스페인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이도 임시 대통령에게 조속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은 스페인이 비겁하게 잘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나 외부 군사 개입이 있을 경우 스페인 총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우주연구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과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무함마드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우주연구센터 건물 한 곳에서 일어난 화재로 연구원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과학자 이름과 이번 화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현지 언론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주연구센터에서는 이란 이슬람혁명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엔 자녀들이 부모나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게 오랜 전통인데요. 인터넷과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설 명절 풍속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엔 설을 앞두고 은행에 가면 이 세뱃돈을 주기 위해 헌돈을 빳빳한 신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데요. 돈 대신 손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 송금으로 세뱃돈을 주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도 인터넷의 발달과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중국 설날인 춘제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 빨간색 봉투에 넣은 세뱃돈, 홍바오를 주고받았지만 요즘은 멀리 있는 가족 친지를 찾아가는 대신 화상통화로 세배를 하고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위챗으로 전자홍바오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전자홍바오는 지난 2014년에 위챗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설 전날 하루 동안에만 오간 이 전자홍바오가 무려 140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3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선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7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7도, 함흥은 영하 7도에서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설 명절이 찾아 기차를 타고 고향집을 다녀오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사랑의 기차에 올라타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자고 노래하는 Love Train, 사랑의 기차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The OJ's가 부릅니다. You know that it'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퇴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백악관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대 최초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고요. 미국이 군비 통제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러시아와 외무장관이 비난했는데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강력한 발언을 했군요.
네, 지금 국내외에서 강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백악관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3일 말했습니다.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면서 더러운 제국주의 음모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피로 물든 백악관을 나서게 될 것이라면서 아주 위협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미국 CBS 방송과 한 인터뷰를 가리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s the national security?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but certainly it's something that's on the it's an option.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걸 답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의 옵션, 그러니까 선택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퇴진하라고 설득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답변 들어보시죠.
Well, he has requested a meeting. And I've turned it down because we're very far along in the process. You have a young and energetic gentleman.
몇 달 전부터 마두로 대통령한테서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 살던 나라였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이 가난과 범죄가 횡행하는 끔찍한 나라로 바뀌었고 이 같은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마두로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서요. 인터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마두로 대통령은 내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무도 그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의 광기와 공격성의 정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들이 제시한 베네수엘라의 재선 일정 제출 시한이 지금 이미 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를 했던 3일이 그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우리는 어느 누구의 최후 통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마두로 대통령은 말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대선 재실시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는 2024년에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앞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이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영국과 스페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가 이렇게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약 68%를 득표해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주요 야 야당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지 못했고 또 정부가 이 선심성 공약으로 이 표를 이 돈으로 사들였다는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은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이 야권 연합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재헌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국제사회의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예, 이 같은 미주 대륙에서는 쿠바와 니카라과,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이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시리아, 또 터키 같은 나라들이 또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유럽 국가들은 이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마두로 정권이 마감 시한을 넘기자 이 과이도 의장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주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있었다고요.
네. 이 토요일이었던 2일 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약 10만 명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황은 3일 저녁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전 세계 12억 신자를 가진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이 이슬람교의 발상지인 이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한 것은 이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그에 걸맞게 교황이 성대하게 맞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황은 4일 이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붉은 카펫을 깔고 의장대 도열과 군악대 연주로 이 교황을 성대하게 맞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아랍에미리트 소속 7개 토후 국가의 군주들과 귀족들이 대부분 참가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4일 하루 동안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서 교황의 방문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교황이 도착한 공항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를 비롯한 여러 이 장관과 종교 지도자들, 이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나가서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왜 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겁니까?
이 종교 간의 화해와 협력이 이번 방문의 목적입니다. 이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슬람과 가톨릭, 또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간의 이 교류를 촉진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데요. 교황이 이 회의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또 교황은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머물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과 이슬람교 원로들을 만나고 대규모 가톨릭 미사도 집전할 예정인데요.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에 예멘 사태를 비롯한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도 예멘 내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 동맹군의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예멘의 반군과 싸우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부다비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예멘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예멘 내전의 휴전을 시급히 준수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멘 정부군과 반군은 지난해 12월 스웨덴에서 휴전협정에 주요 지역에 대해서 전격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교황이 이번 방문 중에 대규모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자, 아랍에미리트에 가톨릭 신자들이 있긴 한 겁니까?
예, 아랍 국가라서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이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 국가로 구성된 연합 국가입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저기 두바이 같은 곳을 개발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을 중심으로 힌두교나 기독교 같은 종교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카타르, 오만 같은 나라들과 함께 기독교 이 신앙이 허용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가톨릭 인구는 필리핀 이주자들을 포함해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아랍에미리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교황이 집전하는 이번 미사에는 인근 나라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까지 모여서 약 13만 5천 명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미국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이 교황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교황이 처음으로 집전하는 가톨릭 미사는 이 이슬람과 가톨릭 두 종교 사이의 평화와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에 즉위한 이후에 국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러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겠죠.
네, 이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한 해에 보통 서너 번 해외 순방을 하는데요. 지난달 열린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앞서 파나마를 남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를 방문했고요. 이번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이어서 3월에는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모로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또 이 지난달 세계 청년대회 참석차 파나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는 11월에 일본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군비 통제와 관련해 미국을 비난했다고요?
네. 미국이 군비 통제 체계 전체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4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국제 안보 질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자로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전날 공식 발표했고요. 다음날 러시아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은 조치를 러시아 국방부와 외무부에 명령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이행을 중단한 INF 어떤 조약인가요?
예, 30여 년 전에 미국과 당시 소련이 맺은 조약인데요. 사거리 50km부터 5500km 미터까지 중거리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또 배치 운용하지도 않기로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거리 미사일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수단을 억제하자는 거였는데요. 이 냉전을 해체하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러 두 나라가 이제 와서 이행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네, 러시아가 근래 들어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9M729 미사일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SSC-8이라고도 부르는 이 러시아군의 최신 미사일 기종인데요. 이전 러시아의 주력 미사일을 개량했습니다. 이 핵탄 들을 탑재하고 중장거리를 비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유럽 주요 국가 사정권에 러시아군이 대대급 운영 부대를 둔 지가 6년 정도 된 것으로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러시아가 이 9M729 미사일을 개발해서 INF를 위반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미사일을 배치하고 운용하는 게 INF 위반이라고 러시아 측에 30차례 이상 통보를 했었는데요. 러시아는 관련 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해왔다고 폼페오 장관이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미국인들까지 위험에 처해 있어서 이 INF 조약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은 러시아의 책임을 물으며 중단을 선언했는데, 자, 그럼 러시아가 INF를 중단한 근거는 뭔가요?
미국의 조치에 같은 행동으로 맞대응을 한 겁니다.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INF를 깰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앞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미국이 결국 INF를 허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여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2일 크렘린궁이 현지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이날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러시아 국방부에 명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외무부는 오히려 미국과 나토 동맹 국가들이 INF를 위반하고 있다고 4일 주장했는데요. 이 나토 소속 국가들이 MK-41 미사일을 잇따라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MK-41이라는 미사일은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구상에서 주력 무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앞서 루마니아에 이 설치가 됐고요. 폴란드에 곧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토의 이 같은 움직임이 INF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미러 양측이 군비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우려가 국제사회의 한쪽에서 있는데요. 이 새로운 냉전을 이야기할 만한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일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군비 경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INF를 미국이 허문 결과로 생긴 안보적 위협에는 군사적,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INF 두 당사국이 모두 이행 중단을 선언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반년, 이 6달의 INF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INF 파기 절차를 규정한 이 조약 15조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하겠다고 1일 말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가 INF를 위반한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비들을 전량 폐기하고 검증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INF는 최종 파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국방부가 거의 4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멕시코 국경에 추가 배치합니다. 이들 병력은 철조망 설치 등의 지원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인종차별 사진 논란에 휩싸인 랠프 노든 버지니아 주지사가 여러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식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경기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통산 여섯 번째 우승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군 병력이 추가 배치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3일 3,750명의 병력을 서남부 국경에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이전에 배치된 병력과 교대하는 거긴 한데요. 이로써 국경에 배치되는 군 병력은 4,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들이 얼마나 오래 국경지대에 주둔하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배치 기간은 3개월이고요. 세관 국경 보호국 CBP 대원들을 도와서 감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 국경 지역에서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월경자를 적발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또 장벽이나 울타리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도 벌이는데요. 실제 불법 월경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국경지대에 군병력이 배치된 게 지난해부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서 군병력을 국경에 보낸다고 발표했고요. 지난 11월부터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군 병력의 이 국경 지원 활동은 이 오는 9월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마약 유입과 인신매매, 범죄자 밀입국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경에 군대를 보낸 일이 트럼프 대통령 전에도 있었죠.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 주 방위군 1,200명을 보내서 국경 감시 임무를 맡긴 일이 있었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는 국경 경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6,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맞서면서 35일 동안이나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 중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아직 별 진전이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2월 15일을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임시로 이 정부문을 다시 연 그런 상황인데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뭐 마감 시한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별로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쪽 입장에 아직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무인기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경 보안 예산만 줄 수 있다면서 새 지출안에 장벽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장벽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If there's no wall, it doesn't work. She's just playing games. So if there's no wall, it doesn't work.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장벽을 건설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15일까지 지출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 정부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날 장벽이 없으면 보안도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에서 또 다른 캐러밴, 이 불법 이민자들의 행렬이 오고 있다면서 장벽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연방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또다시 셧다운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미 승인받은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장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5일에 국정연설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문제를 얘기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연설 제목이 위대함을 선택하기, Choosing Greatness라고 밝혔는데요. 낙관적인 기조로 이민과 무역, 사회, 기반시설, 이 건강보험, 미국 국가안보보호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랄프 로덤 버지니아 주지사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군요.
네, 35년 전 졸업 앨범에 실린 사진 때문입니다. 이 지난 1일 흑인 복장을 한 흑인 분장을 한 사람하고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럭스 클랜 복장을 한 사람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이 1984년 이스턴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앨범에 실린 사진인데 이 사진이 노덤 주지사 페이지에 이 노덤 주지사의 다른 사진들과 함께 올라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 사진이 노덤 주지사 본인의 사진인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 속에 한 사람은 얼굴을 못 알아보게 까맣게 칠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두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업 앨범에 올라있는 사진은 이 해당 페이지 주인의 사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본인이 직접 사진을 골라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따라서 사진 속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노덤 주지사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뭐 사진도 논란거리지만 이 노덤 주지사의 대처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노덤 주지사는 이를 자신이 사진 속 인물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2일에 이 말을 바꿨는데요. 그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다면서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누구 사진인가요?
그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춤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고 마이클 잭슨으로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으로 분장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노덤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remember the dance contest in San Antonio just like it was yesterday. And so my conclusion from that is I certainly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ed.
네, 당시 춤 경연에 나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한다는 건데요. 당시 일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졸업 앨범 사진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흑인 분장을 하거나 KKK 복장을 한 일이 없다는 건데요. 흑인이 아닌 사람이 얼굴에 검은 칠을 하거나 이 또 KKK 복장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죠.
네, 자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노덤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공화당은 물론이고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노덤 주지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덤 주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로 사임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버지니아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서약을 했다면서 자신이 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한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노덤 주지사가 그렇게 말한 게 이틀 전의 일인데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거세지는 모습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노덤 주지사 관저 앞에서 이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또 흑인 연 연방 의원들의 모임인 흑인 의원 총회, 이 Congressional Black Caucus의 캐런 베스 회장도 노덤 주지사가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 밖에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도 노덤 주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지난 2017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때 이 사진이 공개됐더라면 공화당 후보가 20%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만약 노덤 주지사가 사임한다면 누가 후임이 됩니까?
네,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 페어팩스 부지사는 또 사실 이 흑인 노예의 후손인데요. 네. 만약에 주지사 자리에 오르게 되면 버지니아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주지사로 기록됩니다. 페어팩스 부지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노덤 주지사의 사임을 직접 요구하진 않았습니다만 노덤 주지사의 과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스포츠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자 가장 또 미국적인 스포츠로 알려졌는데요. 자, 올해 미식 축구 최강자가 가려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프로 풋볼 NFL의 최강팀을 가리는 슈퍼볼 53차 경기가 3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벌어졌는데요. 미국 동북부 보스턴을 연고지로 하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로스앤젤레스 램스를 13-3으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네, 패트리어츠가 슈퍼볼에서 우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이번이 여섯 번째 우승입니다.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함께 슈퍼볼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특히 패트리어츠는 1959년에 창단했는데 20세기가 다가도록 슈퍼볼 우승을 하지 못하다가 2002년에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모두 여섯 번 우승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기록이나 나왔다고 하죠.
네, 개인 최다 우승 기록이 이날 나왔는데요. 이 패트리어츠 쿼터백 톰 브레디 선수가 여섯 번째 우승한 겁니다. 패트리어츠 슈퍼볼 우승은 모두 이 브레디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나온 건데요. 이 쿼터백은 공격을 주도하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종 점수가 13-3인데 두 팀이 낸 점수가 총 16점에 불과하거든요.
네.
슈퍼볼 경기치고는 점수가 좀 적게 나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지난해 슈퍼볼 경기 점수가 41-3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요.
네.
두 팀이 모두 수비 위주의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볼 역사상 가장 점수가 적게 나온 경기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이전까지 가장 점수가 적게 나왔던 경기는 언제였습니까?
네, 1973년 마이애미 돌핀스가 워싱턴 레드스킨스를 물리쳤을 때인데요. 당시 점수는 14-7, 총 21점이었습니다. 미식 축구 경기는 15분씩 4쿼터로 이루어지는데 이날 슈퍼볼 경기 날 3쿼터가 거의 끝나도록 패트리어츠가 3-0으로 앞선 상황이 이어지는 등 좀처럼 점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재미없는 경기였다는 그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네.
미식 축구 경기는 일반 축구처럼 공을 상대 진영까지 가져가서 점수를 올리는데 골키퍼가 없고 또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축구와는 다른 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슈퍼볼 하면 중간 휴식 시간인 해프타임에 벌어지는 공연도 큰 관심사인데요. 뭐 여성 시청자들 가운데 경기는 안 봐도 이 해프타임 쇼는 본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올해 해프타임 쇼 어땠습니까?
네, 미국의 유명 록밴드 머른5와 랩가수 트래비스 스콧, 빅보이 등이 출연했는데요. 큰 사고 없이 공연이 끝났지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밋밋한 공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날 공연에 앞서서 머른5에 대해 슈퍼볼 공연을 취소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 공연 전 기자회견 없이 조용히 이 공연을 끝냈습니다.
네, 왜 공연을 취소하라는 압력이 나왔던 걸까요?
네, 일부 NFL 선수들의 무릎 꿇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샌프란시스코 49ers 소속 콜린 캐퍼닉 선수가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서 미국 국가가 흘러나올 때 서 있지 않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선수가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가와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비판 여론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무릎 꿇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문제가 커지면서 NFL 당국이 나섰죠.
네, 지난해 NFL은 선수들의 무릎 꿇기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항의 표시로 국가가 나올 때 경기장에 나오지 않고 탈의실에 머무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캐퍼닉 선수가 이 소속 구단과 계약이 끝난 뒤에 새로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수가 항의 표시로 올해 해프타임쇼 출연을 고사했고요. 이 머룬5에 대해서도 취소 요구가 나온 건데요. 올해 슈퍼볼 경기에서 무릎 꿇기를 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슈퍼볼 경기에서는 이 TV로 시청할 때 광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이날 경기를 시청하기 때문인데요. 슈퍼볼은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재치 있는 광고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올해 슈퍼볼 광고는 30초에 500만 달러를 호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논란 끝에 올해 슈퍼볼에서 해프타임 공연을 한 머룬5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나와 함께 하룻밤만 더 보내자고 노래하는 One More Night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디스크 자키, 줄여서 DJ라고 부르는 직업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음악을 재생해 청취자들에게 들려주는 사람도 DJ라고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춤추는 장소인 클럽에서 흥을 돋우거나 사람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음악을 트는 DJ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 동부 대도시 뉴욕에 가면 경찰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DJ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DJ로 활약하는 뉴욕 경찰관 DJ 에이스.
턴테이블, 전축 재생 장치 앞에 한 DJ가 서 있습니다. LP판 위에 손을 얹고 앞으로 뒤로 돌려가며 멋진 힙합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DJ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뉴욕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DJ 에이스로 불리는 이 사람, 뉴욕 경찰국 소속의 아크로즈 경위입니다.
My mom had a compact stereo and on the stereo the turntable was at the very top.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작은 스테레오 오디오를 갖고 계셨어요. 그 오디오 제일 위엔 LP판이 돌아가는 전축이 있었죠. 선반 위에 올려 놓은 그 전축을 작동해 보려고 저는 늘 까치발을 하고는 전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힙합 음악 LP판들을 가지고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을 흉내내기도 했고요.
로즈 씨의 이런 음악에 대한 사랑은 해군으로 복무하는 5년 동안에도 뉴욕시 경찰로 일한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로즈 씨는 경찰관들이 지역 청소년들과 DJ 실력을 겨루는 경찰 청소년 DJ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뉴욕시 경찰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행사였죠. 그런데 로즈 경위는 이 행사를 통해 DJ 일을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It was an event where the cops couldn't really win the battle, but they would get a chance to showcase their skills.
경찰 청소년 DJ 대회는 경찰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도 DJ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됐죠. 대회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저는 좀 더 많은 지역 행사에 DJ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물론 경찰 제복을 입은 채 DJ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로즈 씨는 평범한 뉴욕 경찰관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DJ, DJ 에이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두 번은 지역 쇼핑센터나 스포츠 행사, 길거리에서 DJ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DJ 에이스는 이제 어딜 가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I think he's great. I just came here to buy socks.
쇼핑센터에 양말을 사러 왔다가 경찰 DJ의 공연을 보게 되다니 너무 놀랍다는 반응부터
It's great. It's all about community.
He said it's kind of a fun stunt.
우리 지역 사회에 이렇게 DJ를 하는 경찰이 있다는 게 정말 좋고 멋지다는 반응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긍정적입니다. NYPD라고 불리는 뉴욕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인데요.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인 DJ 대회는 경찰과 지역 젊은이들 간의 교류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DJ로 활동하는 경찰의 모습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Some people don't think I'm a real police officer and people are very comfortable approaching me.
어떤 사람은 제가 진짜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흉내를 내는 DJ로 생각하기도 하죠. 제복을 입고 DJ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훨씬 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게 편하게 말도 걸고 이런저런 것들을 묻기도 하고요. 저 또한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 99.9%의 경찰들이 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로즈 씨는 DJ 일이 경찰의 치안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무장한 범인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DJ 활동 경험이 빛을 발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The individual actually recognized me from the neighborhood. He became very calm.
저와 대치를 하던 사람이 제가 DJ 에이스라는 걸 알아보곤 마음을 가라앉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손에 든 칼을 내려놓을 걸 요청했고 그 사람은 제 말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이후 우리 경찰국은 그 사람을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게 했고요. 그 사람은 결국 노숙자 쉼터에서 나오게 됐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로즈 씨는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계정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신이 믹싱한 곡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DJ, DJ 에이스를 찾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팬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미국 커피 문화를 주도하는 미서부 시애틀.
최근 미국 최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전 회장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점인데요. 워싱턴주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에선 스타벅스 한 회사만 탄생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운 커피, 실험적인 커피가 탄생한 곳, 미국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바로 시애틀이라고 하네요. 시애틀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커피는 슬로우입니다. 이름 그대로 커피를 천천히 내리는 건데요.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5분에서 길게는 15분까지 걸립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사이폰이라고 부르는 진공 흡입식입니다. 호리병 모양의 유리기구를 통해 증기압과 진공 흡입 원리를 이용해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죠. 커피 제조사 제이크 도너히 씨는 천천히 내리는 커피 맛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진공 흡입식으로 커피를 뽑아내면 거름판을 두 번 거치기 때문에 커피 맛이 아주 깔끔합니다. 기름기나 침전물도 전혀 없고요. 끝맛이 달콤하고 약간 신맛이 나는데요. 과일 먹을 때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런 슬로우 커피는 잔당 $12 정도 합니다. 커피 한 잔치고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애틀에선 이런 커피가 사치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애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이겠죠.
I'm not really sure. It might just be because like 9 months out of the year it's raining and
왜 시애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날씨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시애틀은 1년 중 9개월은 비가 내리고 어둠침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운을 주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커피가 아닐까 싶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피곤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저만 해도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셔요. 하루에 4대잔 정도는 늘 마십니다.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커피에 대한 애정이 크다 보니 커피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애틀 커피 웍스를 창업한 피포 부이 씨는 역사학과 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딴 직후 커피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부이 씨는 미국에서 품질이 나쁜 커피가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았고 또 사람들이 습관처럼 커피점에서 커피를 사가면서도 이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more and mor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선 요즘 소비를 할 때 이왕이면 가치가 있는데 돈을 쓰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가치 있는 커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이 씨와 남편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커피 제조사들을 남아메리카의 커피 농장에 보낸다고 합니다. 거기서 커피가 어떻게 자라는지
커피 콩을 어떻게 채집하는지 직접 보게 하고 또 커피 콩을 다루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애틀의 많은 커피점 운영자들이 V씨의 이런 노력과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는데요. 시애틀에선 이렇듯 미국의 커피 문화를 바꿀 새로운 커피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다리를 영어로 bridge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표현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bridge가 들어간 표현들 배워볼까요?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미리 걱정하고 계획하기보다는 그때 가서 생각하다, 일이 닥칠 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일이 닥치면 그때 생각할 거야. Burn bridges. 직역하면 다리를 태우다는 뜻인데요. 돌아갈 길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들다 또는 관계를 망가뜨리다는 뜻인데요. 직장을 그만둘 때 일을 좋게 끝내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You should never burn bridges with your boss. 상사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게 좋아. Water under the bridge. 직역하면 다리 아래에 있는 물이죠. 물처럼 흘러간 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We had problems, but that's water under the bridge now. 우리는 문제 있었지만 이제는 지난 일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You should never burn bridges with your boss. We had our problems, but that's water under the bridge now. 오늘은 bridge가 들어간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